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신형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지을지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천 6백명이며 그의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천 4백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천 4백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천 4백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천 5백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천 3백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천 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숫자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책입니다. 이 숫자는 어떤 물건의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곧 인구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구를 조사할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세를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인구 조사는 무엇을 위한 인구 조사였겠습니까? 바로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사실은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임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각 지파마다 계수된 총합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다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켜야 했기에 그 속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장은 얼핏 보면 1장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각 지파에 계수된 숫자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로 대표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으며 1장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2장이 왜 기록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용은 비슷하지만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이 단순히 계수된 지파별 숫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2장은 진의 편성과 행군의 순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며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공통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답이 나올 것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등등 말입니다. 조직신학에서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오늘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현대교회가 잊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 이름도 낯선 전투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현대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일상의 삶이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같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함께하는 고민들만이 교회의 고민이 되어버린 시대에는 전투하는 교회의 이 말이 굉장히 낯설고 약화되어 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니라 정전, 곧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현실상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의 평안함에 물든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일에는 긴장조차 하지 않는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의 잦은 도발에 지치기도 하였고 일일이 반응하자니 일상의 삶에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무뎌짐을 선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 중에 군인, 군대로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은 그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종의 태도와 생각을 가진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며 군인에게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전투하는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믿음을 떠나도록, 실족하도록, 시험에 들도록, 말씀을 멀리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뒤로 미루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이간질하고 현실적인 눈앞에 목표를 따라 살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적의 계략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민수기 2장은 전투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천상의 교회처럼 승리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장에서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진 편성을 할 것을 명하십니다. 2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 배치를 할 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각 지파끼리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를 흩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 지파를 이루어 그들이 함께 삶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전투력과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분리하여 재편성을 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깨지 않으셨고 지파의 울타리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세우신다고 해도 동일하게 가정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시며 가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정이라는 삶의 울타리를 무시한 채 교회 봉사와 교회 헌신만을 강요하다가 관계가 병든 가정들을 보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쩌다 신앙의 길을 떠나가려는 청년 또는 청소년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상담 중에 가끔씩 툭 내뱉는 한마디가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살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임원과 봉사 직분을 맡아 봉사하느라 정작 가정과 자녀는 뒷전이 되어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고 아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히 책임져 주시겠지라며 내가 해야 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가정을 버려야 완성되는 것이구나라는 차가운 신앙의 감각만이 남게 되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성인이 된 뒤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군인으로서의 전투력과 효율성만으로 진을 배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가정 공동체와 지파 공동체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시는 배려임을 기억하며 개인과 가정, 가정과 교회,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 편성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회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뜻합니다. 회막을 향하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회막과 거리를 두고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회막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빙 둘러 진을 배치했습니다. 그 회막과 열두 지파 사이에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며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뒤에 거리를 두고 열두 지파가 중앙에 회막을 둔 채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텐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P라 불리우는 지휘본부 텐트입니다. 이 지휘본부 텐트에서는 그 부대의 지휘관들이 모여 부대의 모든 작전과 공격과 후퇴의 모든 명령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은 지휘본부에서 명령 하달을 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서 이 지휘본부가 어디입니까? 바로 진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군의 지휘관, 곧 이 백성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시오, 그 왕은 친히 이 모든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전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순종으로 성취되어지는 구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공동체에서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거나 왜곡되어 전달된다면 그 부대의 전투력은 급감하게 되어지고 그 작전은 제대로 수행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대의 지휘본부 텐트에는 통신병들이 상주하며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전달할 일꾼으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 명령이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과 2장은 그 첫절과 끝절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5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1장의 시작과 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2장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말씀하시고 준행하여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그 백성의 소통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군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소통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민수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명령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없어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너희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어디서든 물을 솟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명하지 아니하고 바위를 지팡이로 두 번 쳐서 물을 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말씀으로만 명하여 물이 솟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삼게 하시기 원하셨는데 모세는 그 바위를 지팡이로 두 번이나 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바위에서 물이 난 것이 모세와 아론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 그 백성에게 전할 수 있었지만 바위를 두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50%밖에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그 뜻을 왜곡하게 전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지식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역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해석할 때에도 염두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숙고하며 전달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바른 뜻이 구석구석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소통의 오류는 지도자들을 통해 바르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불신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탐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탐욕을 알고 그들의 의중을 고합니다. 민수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욕과 교만에 분노하사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도 이 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명하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두려움에 질려 그 땅을 악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더 참혹한 것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통해하며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하신 그 전투를 자기들끼리 임의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전쟁에 나아갔고 결국 비참하게 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는 전진 앞으로라는 명령에는 주저앉아 버리고 후퇴 혹은 주둔의 명령 앞에는 전진을 해버린 당나라 군대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군대가 아니라 실은 마트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 앞에 주저앉아 버린 아이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애쓰기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우리의 하루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격 앞으로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누울 자리를 봐가며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누가 지나가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한 후에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에 우리는 욕심으로 하나님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출발했습니다. 라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 없는 돌격 앞으로를 나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무지, 두려움, 불신, 탐욕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전투하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연구하여 가감없이 전하려는 용기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불신과 탐욕으로 불순종한다면 그 공동체 또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훈련의 자리, 제식훈련의 자리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전투하는 공동체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전하고 듣고 순종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하나님의 회막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진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가정에서 친척들과 모여 그 진의 중앙을 바라볼 때에 그곳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텐트, 가정의 텐트, 그 텐트는 무엇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전투하는 공동체로서 바르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본문의 진 배치와 행군 순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의 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지파에 진을 배치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궁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진 배치와 행군의 순서가 동일하기에 우리는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 해 돋는 편에 회막의 입구가 있는 쪽인데 행군할 때에 언약궤 바로 뒤에서 행군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장 처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 지파가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레아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지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는 유다의 지파가 다른 지파의 리더가 될 것이며 유다 지파 가운데 왕권이 세워질 것이요 메시아가 임할 것임을 예언했던 야곱의 유언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희생 정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과의 일과 연루되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을 팔아 생명을 구원하도록 한 것도 유다요.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 할 때에 그에게 자신이 대신 베냐민을 대신하여 볼모가 되겠다고 대속적인 제안을 한 것도 유다였습니다. 이는 리더는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살리려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적들을 마주해야 하는 자리가 맨 앞자리였습니다. 만약 희생정신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거나 뒤로 돌아간다면 그 전투는 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중요한 위치에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에는 남쪽에 주둔하며 움직일 때에는 이대로 행군할 지파를 설명합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대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이들은 레아와 그녀의 여종 실바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야곱의 침상에 올랐기에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시므온과 친했던 레위가 들어가야 했지만 레위 지파는 성막을 둘러싸 진을 쳐야 했기에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2대의 리더 지파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비록 1대의 민족 전체의 리더의 위치에 서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건져 아버지의 품으로 돌리려 했던 따뜻한 마음의 르우벤의 자손들에게 레아의 자녀들 중에서 리더가 되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17절에서 24절은 서쪽에 주둔하고 움직일 때에는 3대로 행군할 지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다니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대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여기서 17절을 보시면 2대와 3대 중간에 회막이 함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행진의 순서가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정확히 설명하자면 먼저 언약궤가 맨 앞서 떠났고 그 뒤를 1대 세 지파가 따르고 그 사이에 성막을 옮기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따르며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뒤에 2대 세 지파가 따르게 되어지고 그 2대 지파 뒤에 고앗 자손이 성물을 가지고 따르며 그 뒤에 3대 세지파와 4대 세지파가 따르는 진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성막과 성물은 백성들의 앞과 중심에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멈추어서 진을 형성할 때 하나님의 회막이 그 중앙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동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막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멈추나 서나 움직이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대의 세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들은 바로 라헬을 통해 낳은 자녀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중에 리더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에게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리지 아니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렸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두 손을 바꾸어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리더가 될 것임을 예언하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5절에서 31절은 4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대의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4대 곧 3지파는 레아의 여종, 라엘의 여종으로 여종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은 그 세 명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형이었던 지파라서 리더의 자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다섯째, 여섯째, 여덟째 형제로 비교적 나이대가 비슷한 형제 사이로 묶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동 순서와 진을 배치하는 세 개의 팀을 묶으실 때 하나님께서 고려해 주신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서로 좋은 관계에 있는 지파들을 묶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파들의 모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대는 유다를 포함하여 모두 레아의 자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대는 레아와 그녀의 여종의 자녀 한 명, 가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대는 라헬의 자녀인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라엘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자녀는 아니고 요셉의 자녀이지만 요셉과 레위의 이름을 대신하여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4대는 빌하와 실바, 곧 레아와 라엘의 여종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배치하실 때 관계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배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에 머물 때 또는 행진을 할 때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라면 또는 어색한 관계라면 그것만큼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각 지파가 서로 원수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뿌리가 그나마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마음을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의 시너지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바로 조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구역을 짜게 되고 또 20대 청년들이 여름 사역들을 하게 되면 조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구역을 짤 때에는 구역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 잘 맞을 권찰들을 배정하게 되어지고 그 구역장님과 권찰의 성향과 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청년들을 묶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름 성경학교 조를 짤 때에는 많은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새로운 사람과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두세 명을 모아서 그 두세 명 모인 여러 구역들을 모아서 한 구역으로, 한 조로 묶어서 짜주곤 합니다.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를 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마음을 들여 조를 짜주면 그 구역과 그 조가 몇 년이 지나고서도 헤어지게 된 뒤에도 서로 연락을 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배치하실 때 세밀한 관계성까지 염두에 두셨다면 우리도 구역에서 봉사팀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그 관계들 속에 묶어주신 이유를 찾고 하나 되어짐을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를 짜거나 배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세밀한 배려와 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관계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의 순서와 행진 순서를 살펴보면 인원이 맞지 않아 4대에 들어간 아셀을 제외하고서는 그 순서가 굉장히 합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아의 자녀와 그 여종의 자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라헬의 자녀와 그 여종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진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 열조의 무덤에 들이셨던 것처럼 레아의 자녀들을 앞세우시고 라헬을 그 뒤에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와 매우 대조되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야곱의 행렬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앞에 다가오는 에서의 공격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렬은 뒤에 설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 여종과 그 자녀들이 맨 앞에 있었고 그 다음 레아와 그 자녀들이 있었고 맨 뒤에는 야곱이 편애하였던 라헬과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만약 그 행렬의 맨 앞에 있었다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결국 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뒤로 두고 나아갔던 이 행렬은 결국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요셉을 팔게 되어지는 질투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의 행렬을 꾸리실 때 라헬의 자녀라고 앞세우지도 않으셨고 레아의 자녀라고 뒤에 세우지도 않으시며 적절한 순서대로 그 배치를 고려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좋은 자리를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학연, 지연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는 학연, 지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조금 친하다고 해서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나은 혜택, 더 좋은 위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에 따라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순차적으로 오픈되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여러 장소로 나뉘어지게 됨에 따라 장소가 각자 다르게 배정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혹시 어떻게 배치하는지 배정하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는 다 착한 분들만 계셔서 그냥 배정되는 대로 예배를 다 드리시는데 이 신청의 과정들을 보면 신청하신 분들의 리스트를 종합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정해지게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추첨 순서에 따라서 자리를 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배정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배정되기를 원하지 않는 장소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원하는 장소에 배정하지도 않고 새가족이라고 해서 본당에서 먼 자리를 배치하지 않는 교회의 평등한 원칙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 교우님들은 이 부분을 잘 받아주셔서 무리 없이 현장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야곱의 행진 순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순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일을 진행하지 않고 공과 사를 분별하는 식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애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약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하며 멈추기도 하여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이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공동체와 함께 어긋나지 않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추고 함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우양우, 큰 걸음으로 가라는 그런 구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이유는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함께 어긋나게 되어지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세우시며 제식훈련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자기의 순서를 알고 위치를 기억하였습니다. 왜 내가 맨 앞인지, 왜 내가 맨 뒤인지, 왜 내가 대표 지파가 되지 못했는지, 왜 리더가 되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다. 여전히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악한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소통과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그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순종하는 올바른 소통의 공동체만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말씀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질서 있는 공동체만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말씀으로 점검하여 보십시다. 우리의 장막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향하여 바르게 우리의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우신 조직과 공동체와 리더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위치, 그 중심에 서서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영적인 교만함과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도 그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언약궤가 그 모든 행진을 이끌고 나갔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중앙에 존재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삶과 가정과 공동체의 한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를 넘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는 여전히 공격의 창칼이 날라오며 보이지 않는 전투와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말씀을 깨닫기에 둔감함으로 인하여 마치 전투의 시기가 끝난 것처럼 이 땅의 안락함에 빠져 있었다면 이 시간 깨어나 주님의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몰아내야 할 탐심과 제약의 뿌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세속적 가치의 뿌리를 뽑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막의 위치를 바르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올바른 소통과 올바른 질서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헤세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